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28절까지인데 오늘은 1절부터 9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비전 그 이후. 다시 한번 시작! 비전 그 이후. 2017년 12월에 대한민국 법무부에서는 이제 검찰 과거사위원회라는 임시기관을 이제 발족을 했어요. 이 기관에서는 과거에 인권 침해를 했거나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을 조사를 그런 것을 대상으로 이제 새롭게 이제 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12개 정도를 선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새롭게 조사를 하고 이제 진상을 규명하고 이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역할을 이 과거사 위원회가 재조사한다는 12개 사건 중에 하나가 요즘 이제 뉴스에 이제 떠들썩하게 이제 계속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2013년에 이제 이미 드러난 사건인데 저는 그때 2014년에 필리핀에 막 들어왔기 때문에 막 들어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 뉴스를 그때는 제대로 챙겨볼 수가 없었어요. 인터넷도 잘 안 됐었던 것 같고 그때는 전기도 많이 나갔었을 때고 저희 집에 그 TV 방송도 안 나오고 뭐 이렇게 때문에 제가 그 뉴스를 제대로 챙겨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는 이제 잘 몰랐는데 요즘 이제 과거사 위원회의 조사를 통해서 다시 이 문제를 우리나라가 지금 시끄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 건설업자인 윤 아무개 씨가 강원도 원주에 여러 개 그 별장을 지어놓고 이 사회의 그 유력 인사들에게 여자들을 불러서 성접대를 했다는 뭐 이런 좀 난잡한 좀 얘기예요. 사건인데 여기에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이 전 차관이 있었던 겁니다. 이 법무부 차관은 이 장관, 법무부 장관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대통령이 장관과 함께 차관도 임명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장관도 임명하고 대통령이 차관도 임명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무부 차관이라는 자리가 보통 높은 자리가 아닌 거예요. 굉장히 높은 자리예요. 이 검사라는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데 올라가다 장관 밑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냥 거의 꼭대기까지 올라갔을 때 올라가는 게 이제 차관인데 뭐 차관이라 그래서 좀 낮은 자리가 아니에요. 굉장히 높은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을 만큼 대단한 권세를 갖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어떤 사람인가를 제가 인터넷으로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1956년 서울 태생이에요. 거기에다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게 뭐 대단하겠느냐 하시겠지만 이 서울 수도권 출신의 경기고와 서울대 나온 사람을 보통 이제 KS라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스카이는 들어보셨죠? 스카이는 들어보셨을 텐데 이 스카이 말고 이 KS라인이라는 걸 있어요. KS라인. 이 KS라인은 뭐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서울대학교를 나온 걸 KS라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서울 태생에, 서울 수도권 태생에 경기고 졸업해가지고 서울대를 나온 사람을 이제 KS라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통 엘리트 출신을 말할 때 보통 이런 KS라인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참고적으로 이전 정부의 그 6개 부처 장관 후보자가 대부분 다 이 KS라인이에요. 장관 후보자가. 6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가 다 이 KS라인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얼마나 이 KS라인이 대단한 거예요. 한국에서는 여러분 지금 TV에 나오는 정치인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유력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KS라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 전 차관은 이 서울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은 법과대학 재학 중에 사법시험에 이미 합격했어요. 대학원 다니면서도 공부를 했나 봐요. 사법시험을 준비를 했나 봐요. 근데 그 대학원 다니는 중에 이 사법시험에 이미 합격을 하고 그리고 인천, 광주, 대전 등등의 이 지검장과 검사장을 거쳐서 대한민국 검찰청의 아이콘이라고 불릴 만큼 이 대한민국에서 아주 이 검찰 쪽에서는 촉망받던 그런 인재였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대학 입시에 보통 4당 5락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4당 5락 아는 분들은 오래 사신 분들이세요. 이거 모르는 분들은 오래 산 분들이 아니고 나이 젊은 분들은 야 정민의 집사님 오래 사셨구나. 다 나이를 들켜버렸어요. 4당 5락이 뭐냐면 4시간 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붙어. 대학을 붙는 거예요. 근데 5시간 자면 어떻게 해요? 대학 떨어진다. 우리 유신이는 지금 몇 시간 자요? 4당 5락. 4당 5락. 그래서 5시간 자면, 야, 5시간 자고 어떻게 생활을 해요? 사람이. 한 6시간은 자야 그래. 좀 멀쩡하잖아요. 사람이. 5시간 가면 자면 오락가락해. 근데도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이 정도로 말할 정도로 이 대학 입시가 치열하고 그렇다는 걸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 김 전 차관이 이 저 위치까지 가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 어떤 사람보다 많은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면서 모범적으로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2013년 대통령에 의해서 55대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었던 겁니다. 여러 검사들의 부러움을 사면서 검사로서 갈 수 있는 거의 정상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 임명 이후에 불과 일주일 만에 이 사건이 터졌어요. 차관이 됐어. 이제 거의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는데 일주일 만에 이 사건이 터져가지고요. 이제 뭐 내용으로는 별장 특수 강간 논란으로 인해서 일주일 만에 차관 자리에서 내려왔어요. 딱 올라간 지 일주일 만에 내려왔어요. 얼마 전에 그 주일날 잠깐 말씀드린 위대한 승치비로 불리는 그 아이돌 스타 있잖아요. 성공한 사업가로도, 이 젊은데도 성공한 사업가로 승승장구하던 이 한 가수도요, 한순간에 몰락의 길로 들어섰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꿈과 비전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잠도 자지 않고 수많은 땀과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비전을 이루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거는요, 그 비전을 성취한 그 이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비전을 이루었다? 뭐 대학에 합격했다? 어떤 회사에 들어갔다? 어떤 내가 큰 성공을 이뤘다? 근데 그 이유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에서는 우리가 꿈을 꾸는 방법도, 꿈을 이루는 방법도 말씀하시고 있지만 그 비전을 이룬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이미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있어요. 자, 우리 첫 번째 주제부터 볼게요. 자, 제목 읽을게요. 시작. 비전 그 후에 더 엎드려라. 이 솔로몬 왕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하늘의 지혜를 받은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왕이 된 이후에도 교만하지 않고 더 낮아지고 낮아져서 언제나 하나님을 구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은 왕위에 올라서 7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공사를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14년 동안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벽 확장 공사 같은 것들을 좀 진행을 했어요. 그림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열두 아들에게 시작된 이 부족이었어요. 부족이었는데 애굽에서 430년간 있으면서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이 되는 엄청난 번성함을 이루었어요. 그게 하나의 민족으로 성장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들은 출애굽 후에 약 500년 동안 여호와의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블레셋 족속에 의해서 그 성막이 훼파되고 여호와의 법궤를 뺏기는 그런 어떤 수모도 이들이 겪게 됩니다. 하지만 이 다윗 왕 때에는 주변의 모든 열국들을 굴복시키는 아주 중동 지역의 강호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에 예루살렘 모리아 산 위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이스라엘이 민족이 되고 임시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막이 만들어진 지 500년 정도가 지난 거예요. 500년 정도 지났을 때 뭘 지었다고요? 성전을 지은. 그러니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라는 게 이게 업적이 대단한 거예요. 500년 동안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500년 동안 벽돌 하나씩만 놔도 뭔가를 이뤘을 거 아니에요. 근데 500년 동안 감히 이런 성전을 지을 거는 생각도 못한 거예요. 하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500년 이 성막, 임시 성전이죠. 첫 텐트로 지어진 거. 이거를 500년 동안 가지고 다닌 거예요. 여기저기로 가지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500년 만에 이런 대단한 성전을 지었으니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이 성전이 지어지는데 들은 돈이 얼마라고요? 금 10만 달란트. 은이 100만 달란트예요. 금 10만 달란트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금이 여기에 투입됐다는 건데, 수천 톤이 투입됐다는 건데, 이거는 뭐 굉장한 일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수십조 원이 들어간 거예요. 수십조 원이. 그러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공사입니까? 이 솔로몬은 부친인 다윗 때보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두 배로 이상 확장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성전이지요. 자, 이 성전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
다윗 성이 어디냐면 여기에 보면 다윗 궁전이 있어요. 다윗 궁전이 있고 여기 이렇게 쌓여진 성이 다윗 성입니다. 다윗 성. 이게 다윗 예루살렘 성이죠.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확장한 겁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멀리서 봐서 그렇지 두 배 이상 커요. 훨씬 크게 성전을 성벽을 쌓은 거예요. 똑같이 성벽을 쭉 해서 이렇게 길게 이 언덕 위에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 성이 이 언덕 위에 있었어요. 그 양쪽에는 골짜기가 있고 그러니 예루살렘을 함락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요새죠, 요새. 자, 이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성벽 공사를 크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아래쪽에는 웅장한 솔로몬의 궁궐, 성전을 짓고 여기는 솔로몬의 궁궐을 이렇게 지었어요. 이렇게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공사하는 데만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20년 세월 동안 이 솔로몬은 계속 공사를 했던 거예요. 계속 공사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20년이라는 게 얼마나 길어요? 얼마나 길어요? 그 20년 세월 동안 솔로몬은 이 대공사를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의 20대, 30대, 40대까지 젊음을 여기다 다 바친 거예요. 40대 돼서 겨우 완성한 거예요. 40대 돼서. 20대 때 시작했는데 40대 때 겨우 완성했으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대단한 비전을 이룬 거죠.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영토 곳곳에 요새와 성곽을 건축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이 작아서 잘 보이진 않지만 여기저기에 성벽을 건축하고 성곽을 건축하고 성을 건축하고 그런 일들을 요새들을 건축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풍요를 이루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전성기를 이루어 놓은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솔로몬이 왕이 된 후 1000번제를 드렸었던 기브온에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솔로몬의 이 모든 꿈과 비전이 이른 이후에 주님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여전히 변함없이 신실하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여기서의 이 말씀은 어떤 신비한 음성만을 말하지 않아요. 때로는 특별하게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 말씀이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 같은 거예요. 성령의 감동, 말씀을 통해 주시는 성령의 감동, 순간순간 주시는 성령의 감동 같은 거예요. 이 그의 믿음과 영혼이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반응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복이에요. 정말 큰 복이에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다, 이게 복이에요.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있다, 이게 복이에요. 말씀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 이거 복인 거예요. 사무엘상 1장부터 3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그는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였고 당시 이스라엘을 이끄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도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할 줄 알던 아주 신령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나라는 여인이 불임이었던 여인이 한나라는 불임이었던 여인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엘리가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포도주 끊으라 그랬어요. 술 취했구나. 너 포도주 좀 끊어라. 막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이게 정말 절박하고 정말 간절하고 그러면 이 우는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도 않고 이 도대체 기도가 무슨 기도라는지 눈물 콧물 다 범벅이 돼가지고 막 거의 미친 여자처럼 막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엘리는 그런 걸 처음 본 거예요. 보고 나서 이 여자야 술 끊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지금 그게 아니고 너무너무나 속에 절박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있었던 거잖아요. 엘리가 벌써 그것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술을 먹은 건지 이것조차도 구분을 못할 정도로 엘리는 영적으로 둔감해져 가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절과 2절에서 제사장 엘리 시대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잘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왜냐하면 제사장은 엘리인데 그때 그 시대를 영적인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는 엘리였어요. 이 사람이 제사장이었고 이 사람이 사사였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어요. 근데 말씀이 희귀해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들은 지 오래된 거예요. 엘리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라고 돼 있어요. 제사장 엘리가 늙어서 눈이 어두워진 것을 또 말하지만 이것은 당시 엘리의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환상도 없고 계시도 없던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엘리를 통해서 그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데 엘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상 3장은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처음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1절에서는 이 말씀이 되어 있고 1절, 2절은 이 말씀이 되어 있고 3장의 전체에서는 사무엘을 처음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엘리의 시대가 가고 사무엘의 시대가 오는 것을 교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에 둔해진 엘리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사무엘을 대조하고 있는 장이 사무엘상 3장이에요. 우리에게도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꿀송이처럼 느껴지기도 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내게 꿀송이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설교 말씀의 은혜를 얼마나 잘 받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그냥 건조한 거예요. 지식으로만 성경이 자꾸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같은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그 설교에서 울고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고 은혜를 받고 새로운 결단을 하고 비전을 얻고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메말라 있다면 여러분 이게 참 불행한 거예요. 이때가 사실은 위기인 거예요. 내게 그런 시간이 자꾸 있다. 하나님 말씀이 느껴지지 않고 내 마음이 자꾸 건조하고 하나님 말씀 들려주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는다. 물론 목사님 탓일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게을리 했어. 설교 준비 게을리 하고 목사님 맨날 놀러 다녀. 목사님이 엘리처럼 그냥 어두워져 있어. 그러면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데 어떤 성도들은 은혜를 받고 있어요. 어떤 성도들은 거기에서 그냥 새로운 믿음과 비전과 결단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런 게 안 와요. 여러분 그럼 위기예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 영적으로 각성을 해야 될 때인 거예요. 사실은 내게 있는 문제들을 찾아야 돼요. 빨리 찾아야 돼요. 그거 안 찾아내면 안 됩니다. 빨리 찾아내야 돼요. 내게 어떤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금식을 하든지 회개를 하든지 우리 안에 잘못된 무엇인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뭔가가 있어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영적으로 둔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그걸 위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저희 설교 시간만 되면 예전에는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지금 왜 졸기만 합니까? 뭐 이랬잖아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자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거 있으면 빨리빨리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점점 내가 뭔가 멀어지고 있다. 점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말씀에게서 멀어지고 성령께로부터 자꾸 멀어지고 있다. 위기입니다. 위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영적으로 둔하게 만드는 요인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중 여러 가지 중에가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이제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됐다. 꿈을 다 이루었을 때 성공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왔을 때 아무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평안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일들이 평안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성공을 주신 거고 축복을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더 엎드리면 사실은 계속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뭔가 걱정이 없어요. 전에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때가 사실은 위기예요. 안 그러면 그 사람이 꼭 거기에서 실수하게 돼 있어요. 실수를 합니다. 경계를 늦추기도 하고요. 그 성공과 평안의 눈이 멀어서 제대로 봐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손대지 말아야 될 걸 손대기도 하고 가지 말아야 할 곳곳에 가기도 하고요.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오히려 꿈과 비전을 이루기 전에는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그분의 도우심만을 구할 때는 영적으로 늘 긴장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뭘 말씀하시든지 다 그냥 내가 센서가 짝반짝반짝반짝 반응하면서 그걸 계속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긴장이 풀려요. 어느 순간 내가 경계를 놓쳐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기 시작해요. 걱정과 근심이 없어져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 설교 시간에 무슨 말씀이 떨어지는지 이걸 받으려고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지 몰라요.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를 얼마나 기대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기대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난 지금만 잘 살면 돼. 난 지금 행복하니까 지금만 잘 살면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순간 사실은 마귀가 노립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그 마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뭘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돼 있어요. 전신갑주가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마귀를 대적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는 마귀 곧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이란 표현이 나와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마귀의 불화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뭘 쏘고 있다? 불화살을 쏘고 있다는 거예요. 불화살을. 화살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냥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확 날아가서 그 집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가 이뤄놓은 것을 한순간에 다 태워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정상에 올라갔어요? 마귀가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딱 쏴가지고 그걸 한순간에 다 태워서 일주일 만에 딱 떨어뜨려 줄 수 있어요. 일주일 만에 내려놓을 수 있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겁니다.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마귀는 끊임없이 그걸 쏘고 있어요. 그 대상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그 마귀의 표적이 지금 되고 있을 수 있어요. 그거 한 방 제대로 맞으면 그가 평생 동안 쌓아왔던 것이 그 불화살 한 방에 모두 다 타버릴 수가 있어요. 작은 불 하나가 산 하나 태우듯이 우리 인생을 전체를 다 태워버릴 수 있어요. 빈털터리를 만들 수 있어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이 불화살 맞아요? 몸을 낮추는 사람이 맞을 확률이 높아요? 아, 몸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맞을 확률이 높아요? 누가 맞을 확률이 높아요? 몸을 일으켜 드는 사람이 맞을 확률이 높죠. 표적이 더 커지잖아요. 표적이 훨씬 커지는 거죠. 타겟이 넓어져요. 우리가 고개를 드는 순간 대적들 입장에서는 타겟이 확 커지는 거예요. 요만했는데 싹 드니까 그냥 타겟이 싹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의 불화살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엎드려요. 때문에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서 깨우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구절 안에서 기도라는 표현이 몇 번 있어요? 기도하라 구하라 이거 몇 번 있어요? 쉬어보세요. 기도하라 구하라 몇 번 있어요? 여러분 이 한 구절에 기도하라 구하라 몇 번 있어요? 단어 중에 우리 국어 전공하신 우리 집사님 몇 번 있어요? 여섯 번이에요. 맞나? 자신 있게 말했는데 기도, 간구, 성령 안에서 또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구하기를 항상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다섯 번인가? 기도, 간구, 항상 기도, 깨어 구하고 다섯 번. 다섯 번이네. 나 여섯 번인 줄 알았네 여태까지. 오늘 국어 선생님 때문에 제가 한번 알았어요. 자, 우리 한글 선생님 때문에 제가 하나 알았어요. 여러분 여기 이 짧은 구절 안에 몇 번 있어요? 다섯 번. 여러분 이 구절 안에 그러면 대부분이 기도하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이 구절 전체가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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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라. 이거는 많이 강조해도, 아무리 많이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어 기도할 것을 얼마나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 지나치지 않아요. 스코틀랜드 사람으로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존 낙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 장로교, 우리가 장로교잖아요. 장로교인데 저도 장로교회에서 신학을 했는데 이 장로교의 창시자가 존 낙스예요. 존 낙스라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인데 원래는 로마 카톨릭 교회 신부였어요. 신부. 루터도 신부였죠. 존 낙스도 역시 신부였습니다. 신부였는데 종교개혁자인 칼빈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칼빈에게 영향을 받아서 종교개혁의 대열에 합류한 분입니다. 특히 당시 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과 투쟁을 하게 돼요. 스코틀랜드의 이 메리 여왕은 자기가 왕위에 올라서면서 그 개신교도를 막 박해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피의 여왕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이 여왕과 투쟁하면서 장로교를 스코틀랜드에 정착시킨 인물이 누구냐면 존 낙스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뭐 장로 뭐 무슨 그 안수집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제도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존 낙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위대한 신학자이면서 동시에 위대한 기도의 사람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이 철저한 카톨릭 교도인 메리 여왕은 왕위에 올라서서 이 개신교도를 핍박하면서 엄청난 박해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하지만 이 존 낙스는 이에 굴하지 않고 스코틀랜드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통치되는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스코틀랜드를 주시든지 아니면 내 목숨을 걷어가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스코틀랜드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존 낙스였습니다. 그래서 메리 여왕조차도 그의 기도를 두려워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 그러죠. 백만 군사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메리 여왕은 존 낙스를 제거해야 될 사람인데 이 존 낙스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마귀의 공격 앞에서도 전혀 두렵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마귀를 피할 방법을 알고요, 마귀의 세력을 멸할 방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기도하는 사람을 이 마귀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왕위에 있었던 이 40년 중에 절반 이상을 그 일에 매진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비전을 이루게 된 거예요. 다행인 것은 20여 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솔로몬이 여전히 주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기본에서 나타나신 주님께서 또 나타나셨잖아요. 그렇다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주의 음성이 들려진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자꾸 반응하고 있다. 얘야 이렇게 해야 된다. 얘야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에 자꾸 여러분이 반응하고 있다. 좋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위기예요. 위기. 비상이에요. 비상.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루에 한 끼씩이라도 금식하든지 하루 종일 금식하든지 방법을 찾아야 돼요.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솔로몬은 20년이 지났지만 24년이에요. 정확히 말하자면 2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주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어떤 비전을 이루었고 어떤 작은 성공을 거뒀을지라도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엎드렸을 때보다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성공 이후에 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의 불화살의 공격을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성공이 더 오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론에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법무부 전 차관이 검사로서 평생 거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그 나이 되도록 거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잠을 얼마나 안 자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그 사람은 모범생 중에 모범생이었을 겁니다. 놀고 싶은 거 다 안 놀고 하고 싶은 거 다 안 하고 거기까지 갔을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평생에 걸쳐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정상에 도달했어요. 검사로서 할 수 있는 건 최상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일주일 만에 이 차관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어떤 아이돌 가수도 20대 때 이미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고 위대한 승치비라는 별명도 얻었지만 거기까지인 거예요. 20대 때 끝났어요. 이제 20대 시절을 그렇게 끝낸 거예요. 가장 큰 성공을 거둔 것 같지만 그렇게 끝났어요. 이게 우리 인간사예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작은 성공에 교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작은 성공에 여러분 괜히 이렇게 우쭐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여러분 그러면은 큰 문제가 있어야 우리가 울고 큰 어려움이 있어야 엎드리고 그럽니까? 그러면 안 돼요. 방패기도를 해야지. 방패기도를 해야지. 미리미리 막아야죠. 미리미리 기도로 깨어 있어야 마귀의 공격을 깨닫고 부수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공격이 와도 아 이거 마귀가 지금 나를 노리고 있구나. 마귀가 지금 우리 가정을 노리고 있구나. 우리 자녀를 노리고 있구나. 마귀의 불화살이 지금 조준하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기도할 때 느껴지기 때문에 방어할 수 있는 거예요.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대비할 수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비전을 이루었더라도 어떤 큰 축복을 받았더라도 어떤 큰 성공을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도하던 바로 그 응답을 받았더라도 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될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전 이루었다? 비전을 이루었다? 그 이후 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시죠. 시작. 비전 그 후에 더 엎드려라. 다시 한번 시작. 비전 그 후에 더 엎드려라.